여러분, 미국 도서시장에서 일주일 만에 무려 20만 부가 팔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 번역하면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 제목에 심각한 오타가 있다는 사실을 일주일 만에 출판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량 수거하게 되죠. 그 오타는 바로 저 와이프라는 단어입니다. 저 W가 아니고 L, 라이프였던 것이죠. 수정한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How to change your life in 30 days입니다.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싶은데 출판사는 급하게 어쨌든 와이프를 라이프로 고쳐 철자 하나 고쳐서 재출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철자 하나 고쳤는데 일주일 동안 이 책은 딱 두 권 팔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같은 차이가 난 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보다 남을 더 변화시키길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게 변화되지 않는 인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변화는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그의 스승인 구원자이신 예수님까지도 그들의 구미에 맞게 변화되기를 원했던 제자들, 그런데 변할 것 같지 않던 그들이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강림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졌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죠. 그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는 김순군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오순절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어서라는 그 평범하게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이 단어 하나, 플레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오순절이 때가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때가 충만하여서.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사실은 오순절의 성령으로 임하신 그 세찬 바람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는 단어, 가득 채웠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거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저 어쩌다가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갈등하고 조급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때가 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계시는 사건이죠. 우리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도 매일매일 부으시는 일용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순절을 한자로 풀면 한자니까 다섯 오의 열흘 순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유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 하여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정착하고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 보리추수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라 하여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사실은 각각 다른 절기가 아니라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이죠. 한마디로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추수 감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 얻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순절을 통해 감사로 피날레를 이루는 절기였죠. 그래서 많은 유대 순례자들은요, 유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50일 이후에 있을 오순절까지 머물고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기간에 맞춰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가장 큰 절기죠. 당시 유대 역사가 어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 이어지는 절기에 무려 200여만 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로 크지 않은 예루살렘 주변으로 200만의 순례자? 요즘 이슬람 교인들이 메카에 모일 때마다 엄청난 사실은 압사사고가 일어나는 현장들을 보는데 못지않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죠. 그런데 성령님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12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 오순절이 되어서 임재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셨을까요? 오순절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찾는다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첫 열매인 교회를 주님께 산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보도록 하셨던 것이죠. 바로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삼으신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 은혜샘물교회 역시 성령님의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어쩌다가 그냥 은혜샘물교회에 발을 디뎌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이 곡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죠, 진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의 삶을 늘 전후를 두르면서 우리의 만남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샘물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인 교회를 통해 본격적인 영혼 구원의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감사하며 이 땅에 소산을 내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초실절로 드렸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 가운데 들어와 있던 고아와 과부와 객, 이방인 나그네까지도 그 초실절 제사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소재로 볶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소재를 올려드리는데 유독 초실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소재로 드렸습니다. 원래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죠.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까지도 누룩이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그 죄악을 더 품은 그 백성까지도 하나님의 이 감사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진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영적인 추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성령의 강림하시는 모습은 또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광경을 재현하는 듯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가시적으로 확장될 것을 선포하시는 또 하나의 대관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는지를 우린 좀 주목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어디서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땅으로부터요?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성도들은 오늘도 성령의 강한 임재와 은혜를 구하며 특정한 집회를 찾고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집회를 통해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능력의 종을 통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그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오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건임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보혜사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오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사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의 응답이고 성취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바라본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오시리라. 물론 그 약속은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이 이미 그들 가운데 오시는 사건으로 이중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역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땅끝으로 그들은 한 발짝도 나가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을 벗어났던 적이 없던 사람들, 그런데 땅끝이 그들 가운데 오고 있음을 통해서 그들이 땅끝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하심으로 땅끝에 이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이루시는 놀라운 성취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늘 위로부터 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누렸던 은혜였습니다.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서 하늘을 향해 있는 불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매일매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일용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도 산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은 갑자기 오셨다고 말씀하죠. 지나칠 수 있는 말입니다. 갑자기 홀연히 기대치 않았던 것이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놓여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오순절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파워,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그분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주 그래서 우리의 예측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그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듯이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조종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주님 할 테니 하나님도 이렇게 제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 가능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죠.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이런 섬김을 했더니 사업이 참 잘 풀리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선교사님을 돕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공식이 깨진 겁니다. 그것이 갑자기 홀연히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정말 소중하죠. 우리가 늘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이 있죠.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뜻 가운데 자유롭게 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성령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요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에 바로 이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까?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이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아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인생이라고, 그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며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두려움에 떨고 문을 꼭 닫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죽이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성령님이 거하는 그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마른 뼈들을 향해 동일하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 6절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만 주님의 교회는 생기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제 목소리를 이렇게 확장해서 여러분 귀에 이렇게 생생하게 또렷하게 전달되는 음향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뜨거운 찬양과 예배가 드려져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예배 때마다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불같은 형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하던 모세 앞에 실패한 인생, 소명을 다 잃어버린 그 모세를 향해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거룩해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은 불로 임재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불은 몇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는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깨끗케 하시는 능력이 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항상 동반되는 놀라운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이것이 죄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강팍함이 깨어지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되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성령의 불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태워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정결치 못한 입술로 두려워하자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대며 선언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불은 먼저 제자들 가슴속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세속적 욕망을 불태워버렸다. 그 욕망이 불태워지고 성령은 그의 삶을 밝은 진리의 빛으로 비추며 성령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삶을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날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은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복음의 빛이 되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고 싶어지고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이 성령의 불을 통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잠자고 있는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신앙의 열기와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냉랭하고 심지어 조롱하던 인생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에 눈이 열리고 닫혔던 영혼의 귀를 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은 갈라진 혀처럼 각각의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기 갈라지는 혀, 이 혀라는 헬라어는 글로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혀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언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언어처럼 각 사람 위에 내려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셨죠.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성이 소동했다고 말씀하죠. 아람어가 모국어이고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만국 공통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겨우 헬라어나 간신히 구사할 줄 아는 갈릴리 촌부들이 이처럼 다양한 외국어를 더듬거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비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오순절 기간 동안 온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살던 15개의 국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각 나라의 말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언어는 무슨 언어일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 방언은 기도의 언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는 방언, 귀한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의 언어,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는 기도의 언어는 하나님과 나만 소통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방언할 때 통역하라고 말씀하죠. 일만만의 방언보다 한마디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충만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방언은 땅끝의 언어였습니다.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 언어적, 문화적, 사회 계층의 모든 장벽과 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들, 그 대상들을 향해 저들 말고 우리끼리 그렇게 담을 쌓고 있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심판과 저주를 뒤집는 사건이었죠. 언어가 혼잡케 된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기억하십니까? 인간이 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올라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시도였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인한 심판을 당하지 않겠다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은 아니리, 그 인간의 교만이 만든 작품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과 함께 꼭 뭐가 함께 가냐면 바로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세우는 이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기중심주의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늘 제국주의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영토 침략은 안 해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화적인 제국주의가 있죠. 우리 문화가 더 좋은 문화고 우월한 문화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를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 이게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그 바벨탑의 교만을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모였지만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흩어지셨고, 그 흩어진 심판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흩어졌던 그 언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소통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로 임하고 있는 거죠. 탑을 갑자기 쌓다가 어떻게 벽돌을 올려야 할지 좀 헷갈린다고 말하자 옆에 사람이 갑자기 나도 아리까리하다고 일본말 합니다. 그러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옆에 사람이 알쏭달쏭한 말 하지 말라고 신경질 냅니다. 프랑스 말이 튀어나와요. 그러자 너희들 왜 이렇게 알똥말똥한 말 하냐고 거듭니다. 그러자 아프리카 사람이 긴가민가 할래? 소리 지릅니다. 이런 유머, 이렇게 아재 개그, 오래된 개그인데 아십니까? 농담은 했지만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쫘장천 자기 얘기만. 불통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그 불통의 시대가 끝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만국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차별받던 사람들은 아, 나도 중심이 될 수 있구나, 복음 안에서 환대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그것이 환대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 가운데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모국어처럼 해도 내 공부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요, 논문 쓰면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외국 교회를 안 나가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 모국어로 듣고 싶어서 한국인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환대예요. 그게 환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진짜 하나님의 맞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만국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를 쓰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슨 특별한 방언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언어는 참 쉽고 단순합니다. 하늘의 언어인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성령의 언어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말이죠.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절대 이런 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혀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혈기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말입니다. 분열과 다툼과 비난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와 사랑의 언어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룩한 말입니다. 진리의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조차 살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언어는 바로, 다시 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하십시오. 제가 이해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인 것이죠. 이런 언어를 자주 사용해 보십시오. 소통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통이 잘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불통을 가져오고 통하지 않으면 인생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소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부들이 도대체 남편이 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아내가 듣지 못하는 가정 속에 성령의 바람이 그 가정에 불어 남편이 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아내가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믿음의 얘기를 하고 영적인 얘기를 나누는데 남편이 도무지 못 알아먹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남편이 그 아내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들이 하나도 못 알아먹을 답답한 가정들, 부모의 가슴에 깊은 한숨이 되는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자식들과 소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부모님이 입을 열어 자녀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조기교육 시킵니다. 과외시키지요.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뭐 줄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피아노는 뭐 기본이고 우린 하루라도 더 빨리 선행학습 시킵니다. 그래야 무시받지 않고. 근데 여러분 성경 과외 해보셨습니까? 성경 과외는 남이 시켜줄 수 없습니다. 부모만이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2월 첫째 주에 온세대 드림예배 때 썼던 목회 편지를 이번 주에 다시 실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고향 내려가셔서 제 목회편지 안 읽고 올리브 블레싱이 뭔지도 모르시고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발 이 자녀들 더 늦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성경 과외 좀 하시라고 도와드리겠다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진리의 말씀이 부모의 입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